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이 뭔가 그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 사랑과 함께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인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아들 안에 있는 것, 예수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자, 5장 1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도 많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부터 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이세 가지 직분의 기름을 붓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임을 믿는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런 자격을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에 계속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지금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수 있느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수 없다. 저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라고 부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교주가 되고 그러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쉽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이고, 주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믿죠. 그렇게 말은 믿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걸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늘 정말 되뇌이듯이 우리 입술로 그냥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이것이 그냥 머리만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할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고, 그에게서 난 자,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다 주님이 낳으셨거든요. 주님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낳으셨어요. 우리도 낳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그 앞에 바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봐서 스크린 보셔도 되고요. 20절 뭐라 그랬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왜그 형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면 제가 낳은 우리 딸들도 사랑하겠죠. 나는 사랑하는데 목사님 딸은 싫어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좋으면 내 딸들도 좋고 그런 거죠. 자,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 자녀들도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 자녀들까지 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사랑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이 자녀들이 믿다 그러면 그 위에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동의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가식적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게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 사랑합니다. 이게 하고 한다는 것이 그게 가식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보면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시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일이고 새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냥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으면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지?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열심히 봉사한다는 건가?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개념이 되어버리죠.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3절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그 계명은 크게 10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쉽게 말해서 이웃사랑입니다. 이걸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강령을 이야기할 때 이 10계명을 딱 두 돌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율법 준수는 사랑에서 완성된다라는 거 사랑.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이 십계명으로 주신 그 두 돌판 안에 다 들어있는데 사실 그 율법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탈이 나는 거고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율법 준수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명 준수를 자기 의를 쌓는 어떤 율법주의로 만드는 것은 사랑 없는 열심, 의무감 이것 때문에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의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하는 것, 섬기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이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비유로 들었어요. 방송 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어떻게 며칠같이 여겨져요? 근데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 이 라반을 섬기는 것이 쉬웠다. 이런 말이죠. 쉬웠다. 그냥 7년이 그냥 쉽게 며칠같이 지나갈 정도로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 7년 동안 봉사하는 것이 쉬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섬기는 것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내게 무거운 짐이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을 점검할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점검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아, 혹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는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힘듭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사랑이 식어지면 그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랑이 식어지면 함께 공존하는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 사랑하라 그 말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사랑해야 내가 거기 공동체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즐겁거든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냐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 그 사랑이 식어지면 그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내가 그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정말 숨막히고 쉽지 않죠. 그런데 사랑하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섬기는 것 하나하나가 다 율법이 되고 그냥 무거운 짐이 됩니다. 목회자로서 자 새벽을 섬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면 새벽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새벽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그런 말 하겠습니까? 새벽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이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이 새벽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면 새벽이 즐겁고 새벽에 하나님과 미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요한일서 시작할 때 하나님과 사귐은 누림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귐이 누림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누림이 되고 이것이 충만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 때문에 주님과 사귈 수 있고 그것이 누림이 되고 내 삶의 누림이 되고 충만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 새벽이 내게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러면 이 새벽이 즐거워지는 거죠. 이 새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할까. 이것부터 생각하면 새벽이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면 뭐 새벽이든 뭐든지 섬기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자,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라면 그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예, 섬기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헌신하는 것이 이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주님이 주십니다. 자 앞장에 보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여러분 한 장 이렇게 앞으로 뒤쪽으로 넘겨보십시오.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자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긴다. 제가 늘 말했던 숟가락 하나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이기실 때 우리는 주님이 왕노를 하실 때 우리 주님께 속한 것 때문에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어서 함께 이기고 함께 왕노를 하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 원리는 연합의 원리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4절에 그렇게 승리에 대해서 말했고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연합의 원리에서 나옵니다. 자, 연합은 세례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6장부터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물에 빠져 우리 물속에 잠겼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물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침례죠. 세례. 물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을 말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과 함께 산다. 거기에 주님과 함께 매여 있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매여 있는 끈이 되는 거죠. 끈. 예.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다 세례 받아서 직분을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와 한몸된 예수와 연합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할 때 나도 같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노릇 할 때 나도 같이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서 다 죽었습니다. 내 죄도 거기에서 다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런데 그 당시 이단이었던 이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했는데 가연설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몸으로 들어갔고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몸에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걸 가연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반박합니다. 요한에서. 요한은 자 그 6절 보십시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은 세례 받는 것을 말하고 피는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분이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가연설 예수님이 자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되셨다가 십자가 죽을 때 하나님 영이 떠나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요한은 아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고 이렇게 했다. 셋이 합하여 하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물과 피로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증거하셨고 피 십자가 죽으실 때도 성령이 증거하셨고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것도 성령이 하신 일이고 십자가 죽으신 것도 성령이 하신 일이고 성령이 그때 증거하셨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라고 가연설을 반박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어떤 죄를 그렇게 뭐 증인을 세울 때 세 사람을 세우도록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사람의 증거도 세 명이면 확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자,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이 세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예,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누가 증언했냐면 성령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세 번이나 자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 사람이면 그 확정된 증언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증언도 이렇게 분명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증언하는 이 증거는 더욱 말할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요한의 보다 더 큰 증거 증거가 아버지께서 자기를 위해 증언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39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의 증거가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해 주셨는데 왜 믿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11절, 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 이것이 분명한 증거다.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과학 뭐 지식을 쌓고 부를 쌓고 명예를 쌓아도 거기에 생명이 없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기에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예, 생명이 있어야 이깁니다.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머리에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제 믿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중보자이십니다. 주님이 제사장이시고 말씀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면 지키는 것이 쉽다고 그랬죠.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형제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물론 믿죠. 그런데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진짜 믿어지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오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